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손에 들고 있는 자료는 정건영 목사의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의 설교 음성 파일인데요.
네.
졸업식과 입학식 이런 아주 익숙한 풍경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가진 재능, 그러니까 은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나는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관리인인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키워드가 바로 그 청지기, 다시 말해 관리인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아, 관리인.
네. 이 설교는 우리가 보통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시간, 재능, 심지어는 뭐 생명까지도요. 사실은 그게 다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거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죠.
와.
오늘 이 설교의 논리를 쭉 따라가면서 이 관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또 현실적인 어려움은 뭔지 이런 것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설교의 시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도요.
목사님 본인의 학창시절 이야기인데 졸업식에 부모님이 못 오셔서 내내 서운했던 그 기억을 털어놓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최근 교회의 원로 장로 추대식을 졸업식으로, 또 권사 임직식을 입학식으로 비유하는데 이게 참 신선했어요.
그렇죠.
보통 은퇴라고 하면 뭔가 좀 쓸쓸한 느낌이 드는데 졸업이라고 하니까 훨씬 긍정적으로 들리잖아요.
맞아요. 단어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긍정적인 표현을 썼다 이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졸업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시작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 비유는 교회 직분을 내려놓는 게 모든 역할의 끝, 그러니까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관점의 전환을 유도하는 장치인 셈이죠. 평생의 헌신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는 거고요.
하지만 솔직히 평생 헌신하던 자리에서 물러나는 분들이 정말 이걸 새로운 시작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실감이 더 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설교에서도 그 점을 간과하진 않아요.
아.
그래서 입학식 비유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아, 입학식?
네. 누군가는 졸업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입학하면서 공동체 역할이 계속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개인의 어떤 서운함이나 상실감을 넘어서 공동체라는 더 큰 그림 안에서 자기 위치를 재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대신에요.
그렇죠. 이제는 후배들을 격려하고 지혜를 나눠주는 새로운 역할, 즉 원로의 역할이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역할의 연속성을 보게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입학하는 권사 직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이어지더라고요.
네.
집사로 10년 이상 봉사하고 신앙이 깊고 존경받는 사람, 이런 기준에 더해서 해당 교회에서는 만 55세 이상이라는 나이 기준을 추가했다고요.
그 부분이 시대의 필요에 따라 직분과 역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설교에서도 언급하듯이 성경 초기 시대의 사도나 선지자 같은 직분은 이제 사라졌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목사나 교사 같은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이처럼 공동체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역할의 형태는 계속 변화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핵심은 변치 않는 원칙 위에서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역할을 부여한다는 점이죠.
이 졸업과 입학 비유가 결국은 역할의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맡은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는 건데 이게 바로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청지기라는 개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사실은 잠시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는 거죠. 설교는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선언을 합니다.
뭐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
우리 다 무심코 쓰는 내 시간, 내 돈, 내 재능이라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 대목에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고 뿌리 깊게 박혀 있잖아요. 모든 게 잠시 빌린 것이라는 관점으로 살아가려면 정말 보통 결심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는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하나 듭니다.
네.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세 명의 관리인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했지만 주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관리인들은 점점 그 재산이 자기 것이냥 착각하기 시작해요.
아, 주인이 없으니까요.
네.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심지어 횡령하기까지 하죠. 그러다 갑자기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비유 속 관리인이 바로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청직이라는 개념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설교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보라고 제안하던가요?
네,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자기점검 질문을 제시합니다. 이게 이 설교의 핵심 뼈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오, 궁금하네요.
첫째, 나는 주인이 내게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둘째, 주인이 나에게 이것을 맡긴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나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지금 선한 관리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져보라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 그리고 그 목적. 여기서 자연스럽게 은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설교에서는 은혜와 은사라는 언뜻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네, 헬라어 원어까지 언급하며 설명하는데요. 제가 좀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설교의 논리에 따르면 은혜, 카리스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생명 그 자체와 같습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선물이죠.
아, 생명.
반면 은사, 카리스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재능이나 성향을 의미합니다.
와, 그 비유 정말 명확하네요. 생명 없는 재능은 없고 각자 고유한 재능 없는 생명도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핵심은 내가 뭘 잘하는지가 아니라 그 재능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요.
한 명도요?
네. 누군가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어요라고 말한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주인을 모독하는 행위라고까지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내가 나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생각이 나를 만든 존재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관점의 전환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을 인용해서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정말 다양한 은사의 예를 보여주더군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수백 가지고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무수히 많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은사의 목적입니다.
목적이요?
설교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은사는 결코 나를 자랑하거나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하고요. 오직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 지점에서 설교는 또 하나의 강력한 비유를 제시합니다.
아, 네.
바로 이스라엘의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비유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유명한 비유입니다. 북쪽의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끊임없이 맑은 물을 받아서 남쪽의 요단강으로 계속 흘려보내요.
네.
그렇게 물이 순환하니까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바다가 되죠. 물고기도 살고 주변에는 푸른 초원이 펼쳐지고요.
반면에 남쪽의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출구가 없죠.
맞습니다. 계속 받기만 하고 가두어두니까 물이 증발하면서 염분만 남아서 염도가 극도로 높아집니다. 결국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설교는 이 비유를 통해 은사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받기만 하고 나를 위해 쌓아두면 그 은사는 내 안에서 썩어 죽은 은사가 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강렬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어떤 면에서요?
마치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남들에게 베풀어야만 살아있는 사람이고 잠시 나를 위해 쉬거나 내면을 채우는 시간을 가지면 이기적인 죽은 바다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아...
이 비유를 어떻게 좀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비유는 소진될 때까지 퍼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갈릴리 바다 역시 헐몬산으로부터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맞네요. 받는 게 먼저군요.
그렇죠. 즉, 흘려보내는 삶의 전제는 잘 받는 삶이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재능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 없이는 결코 건강하게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핵심은 고이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 비우기만 하라는 뜻은 아닌 셈이죠.
아, 그렇군요. 받는 것과 흘려보내는 것의 선순환이 핵심이네요.
네.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정확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죠.
네, 그래서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요.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달랐어요. 주인이 두려워서 받은 돈을 잃어버릴까 봐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결국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혹독한 책망을 받았죠.
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5달란트만큼의 이익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책망의 이유는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실패가 두려워서 혹은 주인을 오해해서 받은 재능을 땅에 묻어버린 그 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거죠. 여기서 설교가 강조하는 것은 받은 재능의 양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대하는 충성스러운 태도, 즉 책임감입니다.
은사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대목이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섬김과 봉사, 은사를 사용하는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닐 텐데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궁극적인 목적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내가 드러나거나 내가 칭찬받거나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유일하고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더군요.
네.
하나는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봉사하는 것. 아주 일상적인 행동들이라 더 와닿았어요.
맞습니다. 말을 할 때는 내 감정이나 생각, 기분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조언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상처주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봉사할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아, 그 부분... 봉사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분명히 오잖아요.
오죠.
그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겠네요. 섬길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 내 안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다고 믿는 거니까요.
그렇죠. 소위 번아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같은 생각이죠. 내 능력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무한하다는 믿음이 지치지 않고 계속 섬길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비스라는 영어 단어가 예배도 된다는 부분이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 부분 저도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보통 예배를 교회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거라고만 생각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결국 설교는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5달란트를 받았든 한 달란트를 받았든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받은 은사를 기억하고 실패가 두려워 땅에 묻어두지 말고 갈릴리 바다처럼 공동체를 위해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며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정권영 목사의 선한 청지기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네,
졸업식이라는 친근한 비유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맡겨진 것이라는 청지기의 정체성, 그리고 그 맡겨진 것을 흘려보내는 삶의 중요성까지 따라가 보았네요.
설교 내내 반복해서 강조된 메시지가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하나님은 저 사람만큼 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단지 각자에게 맡기신 만큼 최선을 다해 충성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네.
오늘 이 분석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을 제안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시간, 특별한 기술, 소중한 관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나만의 재능 같은 여러분만의 고유한 은사 목록을 한번 조용히 작성해 본다면 어떨까요?
좋은데요?
그리고 그 목록을 보면서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잠시 내려놓고 그저 선한 관리인으로서 이 선물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 그 첫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